세계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게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세계적으로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그 노인들에 대한 어떤 제도나 혜택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노인들이 좀 더 외롭지 않고 보다 더 복지적인 차원에서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제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혜택들 면에서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겠지요. 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효가 상실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효가 상실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많은 혜택들을 주어도 그래도 어른들의 마음이 뭔가 공허한 거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만족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노인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외국인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나라는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노인 천국이다라고 불려질 만큼 굉장히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고종 황제의 밀사 역할을 했던 미국의 할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한 나라는 조선이다. 이 세상에서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한 나라는 조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또 미국 공사를 역임한 샌즈의 회고록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내 노년을 위해서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선교사 알렌 선교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과 망인 사이가 연결되어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노인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인과 망인,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망인 사이에 연결이 되어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조선이라는 거죠. 외국인들의 눈에 비춰진 것은 어른 공경, 부모 공경, 심지어 망인 공경까지 정말 잘하고 있는 나라로서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 천국이다라고 일컬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래도 어른에 대한 공경의 마음,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 그리고 망자에 대한 어떤 공경의 마음이 있어서 제사도 드리고 뭐 계속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외국인들의 눈에 비춰진 이 조선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비춰졌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노인이 되는 것이 두려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신체적인 나이가 이제 들면서 노인이 되는 거야. 이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고 누구나 다 노인이 되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노인이 되어가면서 두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고독과 외로움에 그리고 관계로부터 단절되고 이런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다 보니까 대다수의 많은 노인들이 두려워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진 외로움, 고독 이런 것이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예, 고독,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 격리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하게 두려운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두 번째 시간으로 화목한 가정의 근간인 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효를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가 어딜까요? 효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는 가정입니다. 두 번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효를 배우고 익히고 실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효가 사라진다면, 가정 안에서 이 효의 문화가 사라져버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부모를 공경할 거냐 안 할 거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단순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효가 사라지면요, 가정 안에서 효가 사라지면 자녀에게 약속된 축복도 사라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되리라,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만약에 가정 안에서 이 효가 사라져버린다면,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셨던 약속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효를 행하고자 하는 요셉의 마음을 아주 잘 적절하게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멀리 떨어져 지내던 아버지 야곱을 형제들에게 그분을 모시고 와서 나와 가깝게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효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님과 가까이 있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효예요. 물론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지낼 수 있어요. 자녀들이 서울에서 지낼 수 있고 어떤 지방에서 지낼 수 있고 다 떨어져 지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님과 가까이 있고자 하는 것, 그것이 효라는 거예요. 효. 부모님과 마음이 멀어지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효를 실천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가까워야 부모님에게 더 가까이 있고자 하는, 내 마음으로라도 더 가까이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효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한간에 떠도는 말들 가운데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있어서 좋은 시어머니인가 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있어서 좋은 시어머니인가. 1등이 김치를 담가와서 조용히 경비실에 맡겨놓고 조용히 사라지는 시어머니가 정말 1등 시어머니랍니다. 뭐 생색내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야 내가 김치 담아놨다 뭐 와서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조용히 경비실에 가져다 놓고 조용히 사라지는 그 시어머니가 1등 시어머니래요. 2등 시어머니는요, 김치 담가와서 직접 가져다 주는 시어머니. 김치 담가서 직접 가져다 주는 시어머니가 2등 시어머니랍니다. 3등 시어머니는 얘야, 김치 담가 놨으니까 와서 가져가라 하는 시어머니가 3등 시어머니랍니다. 참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어떤 사회의 단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효도는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의 얼굴을 자주 뵙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효도죠. 여러분, 부모님이 뭘 원하겠습니까? 뭘 그렇게 큰 걸 원하겠습니까? 자녀들 얼굴 한번 보는 거지요. 얼굴 하는 거 보는 거 하는 말로도 기쁜 거지요. 물론 가끔 찔러드려야 되지요. 봉투를 찔러드려야 부모님도 좋아하지, 안 찔러드리면 안 좋아해요. 그 부모님들 얘기하잖아요. 야, 됐다. 니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아이고, 니들 먹고 살아라.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찔러드려야지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화목한 가정의 근간인 효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효도 받는 부모가 계시고 효도하는 자녀가 있을 때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입니까? 불행한 가정입니까? 당연히 화목한 가정이죠. 행복한 가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효도 받을 부모님이 계세요. 효도 받을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생존에 계신 거 아니에요? 내 곁에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효도 받을 부모님이 계시고 효도하는 자녀가 가정 안에 있으면 이 가정은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화목한 가정의 근간인 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강화되는 것이 효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녀를 복받게 하는 비결이 뭐래요? 자녀를 복받게 하는 방법이 뭐래요?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가 복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축복의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부모를 업신여기면, 내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으면 이 약속된 복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앞에서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효도 받는 것이 자녀들을 뭐 불편하게 하는 일이나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효도 받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장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효도 받는 것을 왠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자녀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당당하게 효를 받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약속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요 배우고 가르쳐야 할 효도의 첫걸음이 뭐냐? 효도의 첫걸음은 뭐냐? 순종훈련이에요. 순종훈련. 어릴 적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기 원하신다면 뭐 효도해라 백날 얘기도 안 돼요. 첫걸음이 뭐냐? 순종훈련을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고 부모님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부모님 얘기하는데 토달지 마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머리 크면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부모님 얘기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뭐냐? 순종훈련이에요. 순종훈련.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어느 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심부름을 시켜요. 17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심부름을 시키는데 아버지가 차 세겜강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살피고 와라 이야기를 해요. 거기 있는 곳에서 이 세겜 땅까지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90km 정도 떨어져 있으면요, 가깝지 않습니다. 17살 된 아이에게 그 먼 데를 갔다가 오라고 하는 것이 무리함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겠나 싶어요. 가능하겠나? 그런데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뜬구름 없이 아들 요셉에게 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에는 좀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소에도 형제들이 요셉을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따돌리고 짓밟고 했습니다. 왜요? 더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는 대상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요셉이 그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홀로 거기까지 간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좀 껄끄러움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아버지 말씀대로 이제 가려면요. 그 먼 거리까지 가려면 무슨 목적지가 정확하면 어디 어느 장소에서 정확히 만나자, 몇 시에 만나자 하면 뭐 가서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헤브론 골짜기까지 가서 도대체 어느 골짜기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더군다나 양을 방목하다 보니까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옮겨가는 일들이 다반사인데 도대체 어느 골짜기에 가서 형들을 만날지 양떼들을 만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참 재미나게도 헤브론에 도착해 그가 방황했더라라고 써 있어요. 헤브론에 도착하여 그가 방황했더라. 왜 방황했습니까? 당연한 거죠. 도대체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골짜기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나이가 17살이에요. 고집도 세요. 자기 주장이 강할 때예요. 부모 말씀하셔도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할 나이예요. 17살 정도 되면요. 좀 머리 컸다고요. 네? 그 나이에 아버지가 그 황당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성경에 37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유도 묻지 않았고 그렇다고 투덜대지도 않았고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은 어릴 적부터 분명히 순종훈련을 철저히 받은 것입니다. 감히 아버지에게 다른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한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것이 순종훈련이 철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나이가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도요, 이 모습이 변치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의 때가 되었을 때에 아들 요셉에게 이 한 가지 유언을 합니다. 유언이 뭐냐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400km입니다. 400km.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운구차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에어컨 시설이나 이런 거 돼 있어서 뭐 이동하면야 뭐 괜찮은데 그때 당시 이게 되는 일입니까? 400km를 그 먼 거리를 광야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되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 400km를 아버지도 참 그렇죠. 분명히 물론 아버지도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 어떤 적과 끓이 흐르는 그 땅에 대한 어떤 사모함 이런 것이 있어서 아들에게 유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대로 순종한다는 건 참 상황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보세요. 요셉은 당시에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단 하루도 비울 수 없는 빽빽한 스케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먼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가서 장사 지내고 다시 돌아오려면 최소한 몇 달은 걸렸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몇 달의 시간을 보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에게 바로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갑니다. 대단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은 어릴 적부터 철저히 순종 훈련을 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순종의 효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효가 너무 무시되고 있습니다. 가정 안의 소조차도 이 순종의 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말에 부모가 순종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자녀들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의 말에 부모들이 순종합니다. 자녀가 잘못될까 봐 공부하는 시간 빼앗을까 봐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순종의 효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가정 안에서조차도 순종의 효가 없어졌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너무 엄중한 말씀을 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다시 한번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삼손이요. 나시인으로 태어났지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은 눈이 빼임을 당하고 짐승들이나 돌리던 맷돌을 돌리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대표적인 자가 누가 있을까요? 엘리의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성전에서 나쁜 짓거리를 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어릴 적부터 순종한 이 요셉은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하신 그대로 그 복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깐 한번 그 부분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화면에 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아요? 너무 부럽지 않아요? 뭐 여러분도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혹 이미 하나님 나라의 부모님이 이미 가신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시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자녀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효는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부모님의 안부가 궁금해질 때 나타납니다.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부모님의 안부가 제일 먼저 궁금해질 때 나타나는 것이 효입니다. 효. 효는 다른 게 아닙니다. 효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부모님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것, 제일 먼저 부모님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부모가 자식 생각하기는 쉬워도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늘 자식 생각입니다. 뭐 좋은 걸 먹어도 자식 생각이고요. 날씨가 추워도 자식 생각이고 비가 와도 자식 생각이에요. 온통 다 자녀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녀들은 부모 생각 안 해요. 자녀들은 부모 생각 안 해요. 부모가 잘 드시고 있는지 이 추위에 잘 지내고 있는지 생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한 부모가 열 아들을 기를 수 있지만 열 아들이 한 부모를 모시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부모가 열 아들을 다 키우는데 본인은 드시지도 못하고 난 됐다, 괜찮다, 난 배부르다, 난 아까 다 먹었다. 본인은 쫄쫄 굶으면서도 자식들 먹이느냐고 다 그렇게 열 아들 다 키워내는데 그런데 그 열 아들은 한 부모 보시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서로 미루는 거예요, 네가 해라. 서로 미루는, 형제들끼리 서로 미루는 거예요. 마치 짐짝이 된 것처럼, 정말 서로 밀어쳐야 되는 그 짐짝이 된 것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모신단 말이죠. 속담에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 하고자 하나 어버이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못하고 기회가 지나가면 안타까운 후회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내 곁에 있는 부모들을 잘 모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잠깐 보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옵니다. 그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이 뭘까요?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묻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형들 왜 그때 나를 팔았습니까? 라고 묻고도 싶었겠죠. 꼭 그래야만 되었겠습니까? 라고 묻고도 싶었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 무엇을 묻느냐면 성경의 43장 7절 중간절에 보면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제일 먼저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실제는 자기 아버지죠. 아직 살아계시느냐? 43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묻고 싶은 것도 많고 형제들을 만나면 좀 원망 섞인 어떤 따져 묻고 싶은 것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아버지에 대한 안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나서 또 역시 제일 먼저 무엇을 질문하냐면 45장 3절 중간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그만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의 안부가 제일 궁금했던 것입니다.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지난 22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2년 세월 동안에 비록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처음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인생이었는지, 외로운 인생이었는지, 정말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 인생이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에 대한 안부가 궁금했던 거예요. 내 아버지는 살아계시는가? 내 아버지는 건강하신가? 나로 인하여서 혹 병이 들지는 않으셨는가? 혹 아버지는 혹 지금 굶지는 않는가? 제일 먼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질문을 했던 거죠. 요즘 저도 자꾸 부모님이 자꾸 떠올라요. 부모님이 생각나요.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또 어딜 가도 부모님이 자꾸 생각나요. 어디 맛있는 걸 먹으면 우리 부모님 대접해드리면 참 좋아하실 텐데, 길거리 가다가 노인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옷을 입고 간 모습을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저런 옷 사드리면 좋아하실 텐데, 멋있을 텐데, 이런 마음. 또 어디 경치 좋은 데 가면 우리 부모님 모시고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창피해서 표현을 하지 않지만 부모님 생각하면서 많이 웁니다. 요즘 많이 울어요. 부모님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 철드는 거죠. 이제 조금 철들었어요. 최근에는 안타깝게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을 짐으로 여기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짐으로 여기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늙고 병들고 치매 걸리고 무식하다고 촌스럽다고 잔소리 많다고 고집스럽다고 그저 짐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부모 앞에 효도는 가장 확실한 성공이며 투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모 앞에 효도는 가장 확실한 성공이고 투자입니다. 복 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 앞에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은 내가 복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엄청난 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내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면 나한테는 여전히 복받을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요셉은 무엇을 하든지 그 머릿속에서 아버지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물었던 거죠. 예전에 가수 중에 고 신해철 씨가 있습니다. 분당에 살았었는데요. 제가 살던 곳이 분당에서도 제일 좋은 정자동에서 살았는데 정자동 분당에서도 제일 좋은 곳이 정자동인데 제가 거기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신해철 씨가 거기서 이제 살아서 간간이 저희 이 동네에 많이 이렇게 놀러 오셨어요. 예, 놀러 오셔서 가족들하고 같이 막 놀던 모습들 보는데 그분이 노래했던 아버지와 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 아버지와 나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보면 잔잔한 음악이 이렇게 깔리고 나레이션 형식으로 이렇게 읽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느낀 그 느낌을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래 가사예요. 좀 보면요. 잠깐 한번 그 서론 부분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내가 올려다본 그의 어깨는 까마득한 산처럼 높았다. 그는 젊고 정열이 있었고 야심에 불타고 있었다. 나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존재란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태산같이 높고요. 강하신 분이요. 감히 아버지 앞에 큰소리도 못 치고 아버지 계시면 조용히 눈치 봐가면서 발 동동동동 구르면서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노래가사 중간쯤 가보면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초라한 아버지요. 제가 한번 좀 불러드릴게요. 읽어볼게요.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아버지인가.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 벌어 오는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은 권위의 이름을 짊어지고 비틀거린다. 집안 어느 곳에서도 지금 그가 앉아 쉴 자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 다 커버린 자식들 앞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남은 방법이란 침묵뿐이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듯 싶어서 참 뭉클해집니다. 뭉클해져요.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헛기침만 하면 다 알았잖아요. 그죠? 밖에서 딱 들어오시면서 외출했다 들어오시면서 하면 아버지 오신다. 다 나가가지고 밖에 딱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하죠. 방 안에서 하면 뭔 얘기예요? 물 떠와라. 그리고 막 가가지고 물 딱 떠다가 드리고요. 그냥 헛기침만 하면 다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백날 헛기침 해보세요. 누가 움직이나. 아버지 외출했다 들어와도 헛기침 백날 해도 안 나가요. 인사를 안 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젊은 시절 그렇게 강해 보이던 아버지도 한없이 약해져 있고 어머니도 이젠 온몸이 종합병원이 되어버렸어요. 행색이 남루하고 주름살에 고리는 깊어만 가고 흰머리는 하얗게 덮여져 있고 구부러진 허리는 천상 노인네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저는 그런 부모님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감사해요. 보잘것없고 좋은 옷도 입지 않고 흙먼지에 착 떼꾸정물에 다 늘어있는 늘어질 대로 늘어져 있는 그 초라한 옷을 입고 얼굴은 새콤하게 타가지고 정말 알아보기조차도 행색이 부끄럽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어도 저는 그런 부모님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 부모님이 자꾸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감사해요. 효는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부모님의 안부가 궁금해질 때 나타남을 알아서 더욱 열심을 다하여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효는 부모님의 필요를 알아 잘 받들어 모시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누구에게요? 형제들에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빨리 모시오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냐면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여기요. 여기 흉년이 다섯 해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흉년이 다섯 해가 되었다. 아직도 남았어요. 10년 동안 흉년이 들면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흉년의 때가. 흉년이 다섯 대가 되었다.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때 아닙니까? 부족함이 많은 때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라 얘기합니다. 어쩌면 노인의 때는 흉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노인의 때는 흉년의 때예요. 정말 흉년의 때처럼 굶주림과 배고픔, 뭐 없는 것 투성이죠. 부족한 것 투성이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종종 용돈도 자주 드리세요. 다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니들 먹고 사는데 바쁜데 니들 잘 먹고 살아라. 나는 괜찮다. 여러분 그 말 그대로 믿지 마세요. 나는 괜찮다. 괜찮다. 그러다가 주머니에 딱 찔러드리면 이것도 괜찮다 그러세요. 왜요? 흉년의 때거든요. 노인의 때는 흉년의 때예요.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그냥 자식들 눈치 봐가면서 그냥 없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그래도 가끔 분위기도 내서 친구들 밥도 한번 사주고 싶은데 없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는 거예요. 내 부모가 혹 그러고 있다면 자녀가 부모의 흉년의 때를 외면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클까요? 지금 노년의 때는 분명히 흉년의 때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부족한 때예요. 그때 자녀들이 힘을 보태줘야죠. 자녀들이 함께 봉양하고 모셔드려야 되죠. 노후를 책임지는 것커녕 헌 물건 버리듯이 부모를 길거리에 버려두고 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봉양하기로 부양하기로 여러분 다짐합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부모의 필요를 알아서 잘 받들어 모셔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공부시키고 다 해줍니다. 그뿐만입니까? 시집장가 가나 보내느라고 뼈골 다 빠지고 손주들까지 돌보느라고 진이 다 빠집니다. 너무해요. 너무해요. 자식들. 자식들이 너무 한단 말이에요. 부모를 완전 뼈골 다 빼먹고 진까지 다 빼먹어요. 그런데요, 부모가 늙고 병들면, 부모가 늙고 병들면 무시하고 눈치 주고 핀잔하고 막말합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여기 어떤 과부란 얘기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서 배우자도 이미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홀로 남아있는 거지요.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결국 화목한 가정의 근간인 효는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잘 모르면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가장 기쁠 때는 형제들이 화목한 거예요. 다투지 않고 형제들이 정말 서로 화목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쁨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지난 22년 동안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마음의 불편함들이 없었을까?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을까? 그런데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본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요셉이 제일 먼저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안고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립니다. 목을 안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팡팡 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형제들을 또 안고 팡팡 웁니다. 아마 그 눈물에는 그 의미가 새겨져 있겠죠. 지나간 세월 동안에 외로웠고 힘들었고 아팠던 것들에 대한 다 새겨지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냅니다. 부모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기쁨인 거죠. 자녀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화해하면서 화목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신다면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화목한 가정의 근간은 결국 효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내 마음에 두고 내 형제들과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허물이 있다면 허물을 덮어주며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안타깝게도 우린 효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화목한 가정의 근간이 효에 있음에도 가정 안에서 효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두 번째 시간으로 화목한 가정의 근간인 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효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부모님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부모님의 필요를 알아 잘 받들어 모시고 섬기고자 할 때 그 위력이 있음을 봅니다. 이것을 잘 실천함으로 질적으로 영적으로 복받은 가정이 되어 화목한 가정 세우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지혜로움은 자신들의 삶이 자식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효도를 주장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정은 화목한 가정의 근간인 효를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효를 실천함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불효가 판을 치고 보편화된 되어버린 세상에서 요셉처럼 어려서나 자라서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변함없이 효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님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따스한 얼굴과 말씨, 그리고 정성이 담긴 정겨운 손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요셉의 효도처럼 우리의 효도가 우리의 가정을 넘어 이웃과 민족과 사회 가운데 아름답게 향기가 되어 퍼져나가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화목한 가정의 근간인 효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